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산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걸복걸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자 원하오니 주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것이 무엇인가를 밝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온다 해가지고 그것이 저한테 뭔가 안심을 주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는 거죠. 백날 교회를 잘 나와도 저는 항상 뭔가 그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그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보장이 되면야 제가 염려할 것이 없죠. 교회만 잘 나오면은 그것으로 제 할 일은 끝나는 것이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붙들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 할 일은 없는 것인데, 근데 뭐 평생토록 교회 잘 나와놓고 어떤 지옥 가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온다 할지라도 항상 저는 뭔가 염려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목회라는 것, 주님 목회하지만 이러한 그 목사 일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항상 뭐냐면은 신앙이 아닌 걸 자꾸 그 붙들고 있다는 그러한 게 제 눈에 참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살피고 있는 것은 과연 저분이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참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언제나 저는 그걸 살피면서 그걸 보고 염려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제가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뭐 스스로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뭐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뭐 은속교회라 해가지고 온전히 신앙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신앙적인 것이 뭐고 비신앙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삶에서 비신앙적인 것, 신앙이 아닌 것도 날마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잘라내버리려는 그러한 참 애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아닌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비신앙적이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그 말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 의무이기 때문에,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드릴 때, 야, 저기 이게 바로 신앙적인 것이구나, 항상 여기에다가 좀 마음을 두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것이 이런구나 알았으면 그걸 잘라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를 제가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가운데 4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취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게 41장 5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뭐 그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제 주위 나라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행동했던 그 일이 바로 그 5절부터의 그 일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러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사왕 고레스예요. 그 4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뭐 이런 그 말을 하는데, 이 말 가지고 뭐 박대선이란 죽었죠. 이 사람이 동방에서 사람 일으키나 바로 나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문성명이도 뭐 그런 말을 해요. 동방에 동방하는 건 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란 나라는 이스라엘 동쪽인 나라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하고 바벨론 주위의 강대국들을 차근차근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고레스가 그 바벨론 다스린단 말이죠. 고레스가 바벨론 다스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갖다 귀환시키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 고레스란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멸망시켜 나갈 때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그 행동이 5절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각기 이웃을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모였다는 건 연합을 했다, 그런 얘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 연합을 하고 서로 우리 담대하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갖다가 더 단장을 하고 더 강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보통 그 나라들이 불안하게 되었을 때 취하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나라가 불안하고 이태할 때에 국민 서로 연합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죠. 우리 담대합시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이 위기를 잘 넘기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합니다. 격려하면서 자기 믿는 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불안하다, 위기다 그럴 때 어떻게 지금 합니까? 온 국민이 연합하자고 합니다. 온 국민이 연합하자 하면서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을 합하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연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근목이 운동이에요. 근목이 운동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견뎌 나가자.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란 신이 없는 이방 나라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면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힘을 합합시다. 서로 격려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서로 인간이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인간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라 하십니까? 지난주에 말했죠. 구절을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안 놓고 있는 그 지금 모습이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 너에게만큼은 이 위기를 안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는 똑같이 있는데 바람은 똑같이 불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힘으로 거기 일러먹고 날아가 버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바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 할 건 없고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니까 너는 아무 두려움도 하지 말고 내가 끌어가는 대로 너는 그저 따라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열방들이 멸망을 당하고 두려워 떨 때 이스라엘 절대 편안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았다 그 말이죠.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들은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마음을 합하고 자기들끼리 도와주면서 그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뭐 마음 합하고 이걸 이 길을 극복해 나갈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신앙과 신앙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나를 지금 하나님이 안 놓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걸 믿고 그 어떤 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근데 비신앙은 염려가 튀어나오고 두려움이 튀어나옵니다. 이 일 속에 내가 어떻게 대뿌릴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을 합할 대상을 찾고 나를 격려해줄 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갖다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꾸 내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비신앙이란 말이죠. 그 신앙은 우리를 절대 생명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노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이 땅의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록 지금이야 내가 그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매맞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은 결국에 수치와 욕을 당할 나라야 이렇게 볼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도 지금은 비록 그들의 강대국이고 자기를 괴롭 힘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그들을 수치와 용을 당할 그런 나라로 보고 대하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했으면 비록 미래 일을 할지라도 미래 끌어와가지고 지금 그 모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본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힘있고 지금은 강대국이다 지금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망한다고 해서 망할까 미리 끌어와가지고 지금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망할 땅으로 바꾸리자 그 말입니다. 망할 나라로 바꾸리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뜰 것도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앙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합니다. 참 제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굉장히 참 어떻게 뭐 표현을 못하겠네요. 좀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말씀 민다 했으면은 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푹 빠져가지고 좀 세상 일에 좀 그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흔들리는 이 땅이 일이야 이런 일들은 있어도 굳하게 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보고 싶은데 그게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때문에 일이 흔들 저리 흔들렸다 이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굉장히 안 좋아요. 분명히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신자는 이 땅 마지막을 살고 살아가는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인데 그 도대체 세상 마지막을 아는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의문감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지만 마지막을 미리 끌어다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사 가면은 돈 부족하면 가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장차 갈 나라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나중에 갈 곳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당할 일을 보지 말고 지금 미리 그 일을 당해버리고 지금 미리 그 모습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 신앙이 있다면은 이 땅 일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아마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 신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나는 비록 이 땅에서 괴롭힌다 하고 나는 지금 망에 넘어져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걸 못 믿으면 그 신앙은 이제 뭐 볼 것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은요 내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나를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걸 목적 삼고 우리에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말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부러울 갈 게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눈에 돈 많은 사람 보이죠? 부자들 많이 보이죠? 아무리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는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에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수치와 욕을 당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들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끌어다가 바꾸리면은 지금 돈 많은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수치와 욕을 당할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들이 가진 재산만 보이고 그들 위에서 일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냐 그 말이죠. 항상 그래요. 자꾸 이 땅에 누리는 그것만 내 눈에 확 보이지 그들 위에서 일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칼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 신앙이 없는 그런 신자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딴 거 붙들어 봐요. 그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24절에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너희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뭘 말합니까? 이 우상입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다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장차 세상에 어떤 일이 날까 이것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건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장래일도 모르죠. 장래에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죠. 우리한테 복을 내리지도 못하죠. 화를 내리지도 못하죠. 이런 그 이 땅의 것, 그걸 택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건 가증하다 말합니다. 우상을 택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걸 택한 것, 허망함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께 장래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이 장래 생명이 됩니까? 지위가 생명이 됩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살을 싸고 살을 싸야 내가 먹고 사니까 돈이 나를 살린다 이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지 뭐. 늙어 죽어야지 전부 다 생명이 다 죽어야죠. 근데 돈이 있어도 팍팍 죽어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생명 결국에 돈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맨날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나를 살린다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살고 돈이 다시 삭 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걸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항상 그 생각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대학교 보내고 이런 생각이 빠져있으니까는 온통은 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다른 목사님이 놀러 와가지고 그 뭐 차를 타고 어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저 반야월에 그 오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제가 운전했거든요. 서서히 가는데 신호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전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 하나가 팍 뛰어 들어와요. 근데 나는 횡단보도 지금 뭐 파란 불인 줄 알고 다 빨간 불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정신 없다면서 자 보는데. 그 반야월에 중간에 그 뭐 있습니까? 지하철 공사한다고 그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세워놔도 약간 높아가지고 저쪽 차가 안 보여요. 그 얘가 가운데 그것을 딱 지나간 순간 차가 확 와가지고 얘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광경을요 처음부터 다 봤어요. 제 주인과 사람은 그거 처음 봐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찜찜하고 영 안 좋은 게 얘가 학생이 학생. 근데 아가 참 왜 뛰어갔는지 그것도 참 그 아 웃게 나고 그 차도 황당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불가항력이라.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제가 볼 때 죽었을 거 생각해요. 차가 빨리 왔거든요. 참 세게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쟤도 나름대로 부모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키우고 나고 지도 뭐 커버스 뭔가 대보기에 학교 다니고 그런 아이일 건데 저렇게 하고 갑자기 빨리 가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탁 치워가지고 뭐 다쳤는데 안 죽어도 불구할 것인데 화가 참 저게 저런 게 인생인가 저런 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결국에 인간이 맨날 노력하는 게 이게 아무 소용없다더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백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그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왜 자꾸 눈에 보인 세상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자꾸 내가 계획 세우고 내 힘으로 뭔가 그것을 잃어보려고 발붙이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멀리해버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다. 여러분 눈이 보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그걸 택한 가정하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 없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둔 채 이 땅을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삶이 지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식도요 허망합니다. 맨날 잘 키워봐야 허망이 자식이에요. 남편도 허망하고 다 허망합니다.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 눈에 뭐 좋게 보이고 크게 보이니까 이게 좋게 보이지만은 한순간 사라질 것이 이 땅 것이에요. 오늘 대통령 그 취임식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권력은 지나갔어요. 험한 겁니다. 또 어찌만 그 사람도 5년 뒤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 있었지 않습니까? 가도 그냥 갔습니까? 온갖 욕을 다 먹고 갔잖아요. 올 때는 좋다고 왔는데. 제가 TV를 보면서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일 대통령 취임할 때 말하는 것하고 나가면 말하는 걸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취임할 때는 보통 사람 국민 하는데 남 나갈 때는 죄송합니다, 못난 노태우 이런 말하고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김영애 대통령 취임할 때는 뭐 나라 번영 발전이 딱 말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마지막 기자회견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 세상만 사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지나고 나면 공당 허망한 것이 이 세상 삽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사십시오. 말씀을 두고 살면 눈에 보이는 이 땅 끝은 몽땅 다 허망한 것밖에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7절에 보면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고 말합니다. 왜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고 하시느냐. 25절 보면요,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신물같이 토기장의 진흙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도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한다 이렇게 말. 이것도 역시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네. 고레스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밟아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 전할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소식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아는 사람만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심판도 모르고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망한다 해봐야 콧방이 끼뿌리고 맙니다. 심판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인들이 기쁜 소식에 시큰둥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말해봐야 아이고 또 그 말합니까 다 압니다 이리 하면서 의뢰의 그림을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으로 안 봐요. 그래야 기쁜 소식이 없다 그 말이죠. 뭔가 긴장된 것도 없고 뭔가 살려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그저 돈도 벌고 산, 여기 바쁘고 돈 벌고 여기만 먹다 관심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저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거 이것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기분 좋은 말이지 심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기쁜 소식을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모진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 전할 때를 준다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전한 소식 과연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인쯤 한 말이 뭡니까? 다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한 기쁜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 너희는 심판 받는다 이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심판이나 회개란 말을 싫어해요. 참 싫어합니다. 기쁜 소식은 뭐 복 준다 잘 살게 한다 이런 말이나 기쁜 소식이지 도저히 회개해라 심판 있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 깊은 수익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안 믿었어요. 심판을 믿지 않고 있는데 심판을 말하는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심판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난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불경기라고 회사에도 잘 안 되고 돈도 짜증나는 그런 판국에 심판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잘 됩니다. 복 줍니다. 이런 말 하면 그래도 뭔가 위안되죠.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심판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짜증날만 더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분에게는 이게 기쁜 얘기입니다. 왜? 나를 살리는 말이니까. 심판 속이 나를 건지거나 살리는 그런 말인데 그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심판을 모르니까는 기쁜 소식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 굴복을 안 해요, 제가. 세상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살아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배당이 크다고 자랑하는 거, 이거 다 허망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라질 것이니까. 사람의 조직이라는 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나 종교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압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라는 교회 조직을 제일 겁을 내요. 왜냐하면 목사가 노예 말을 잘 안 들으면요, 노예에서 목사를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면직시켜버린 목사를 못하거든요. 목사를 못하면 먹고 살기 캄캄해지거든요. 이게 뭐 땅을 파자 힘이 없고 비를 먹자 부끄럽고 그러니까는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목사들은 뭘 하냐면은 교회를 키우려고 그래요. 교회가 크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상락시비를 노예 많이 냅니다. 노예는요 상락실주를 많이 내면 노예가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노예 비를 너무 많이 까발렸는데 이게 바로 허망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심판 위함을 생각해봅시다. 심판 속에는 노예라는 게 없습니다. 예배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집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심판을 알고 살아간 사람이 노예를 겁을 내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매겠냐 그 말이에요. 그저 복음을 매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이지 인간 조직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주님 모습이요. 그러니까 죽었죠.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보고 사는 사람,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도 이 땅 것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일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교회를 나와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은속교회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좀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두고 살자는 거예요. 장차 다 사라질 것인데 그걸 미리 앞당겨서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떠냐 그것입니다. 신자들이 지금부터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심판이 천천히 올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아직까지 뭔가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심판을 좀 겁을 안 됩니다.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합시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 가정하고 세상을 살아가 봅시다. 옆에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빠지고 그걸 믿어 그걸 의지해 버리니까 하나님께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 할 일을 망각해 버립니다. 세상을 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는 일들은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합니다. 29절에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많은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차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거 많이 있죠. 그거 다 바람이고 지나가는 것이라 허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고 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솔로몬같이 날마다 새롭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 그걸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다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영원토록 있는 것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서 신자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심판을 미리 앞당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건 험한 허탄 일이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택한 것, 가정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만이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